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사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후임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 비서실장 선임을 위해 정말 대단한 인물 몇몇을 면접 보는 과정에 있다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이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어스 실장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젠다와 함께할 굉장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36세의 에이어스 씨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에이어스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말 정부를 떠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불만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8일 존 맥컬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도 초치해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멍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화웨이 측은 어제 캐나다 법원에 멍 부회장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면서 치료를 위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EU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오늘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철회 결정은 EU 회원국 승인 없이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영국이 브렉시트 과정을 중단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영국은 아무런 조건의 변화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브렉시트를 철회한 이후 민주적 절차에 따르고 EU에 관련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묻는 스코틀랜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일부 지역에 강력한 눈 폭풍으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고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지에서 어제 30에서 60cm의 눈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는 눈 폭풍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샬롯에서는 어제 항공기 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주민 30만 명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에는 현재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유엔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주자들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 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초안이 확정된 유엔 이주협정의 정식 명칭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입니다. 협정은 지방과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이주 관리를 위한 23가지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이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서명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정상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헝가리와 폴란드 등 강경 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협정 서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면 인도적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에게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올해는 정족수 부족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밤한때, 함경도는 가끔 눈 내리고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산하 기구가 책정한 1억 달러의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서 돌리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B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1억 1,1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약 1,000만여 명 가운데 600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제기구 등의 대북 지원 호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등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호소에 따라 내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린이와 노인들도 종종 수감되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들의 진입을 막고 구호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구호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방적 지원이라는 임시 방편식 대처 대신 장기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 규범과 재원 배분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동참에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불법 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성과 감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에게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 당시를 공직 생활의 주요 순간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안소은 기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 결과를 올바로 전달할 방법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오전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등 북한과의 경험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비핵화는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의 석방 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으며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자신의 공직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앞에는 여전히 북한을 비핵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개최해왔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나라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개최한 북한의 인권 관련 회의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AFP통신은 7일 유엔 외교관 등을 인용해 회의를 추진했던 미국이 필요한 나라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을 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 수인 9개 나라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8개 나라의 동의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아프리카 나라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3일 회의 소집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지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6일 VOA에 아직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어떤 회의나 행사에 대한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회의 소집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9개 나라를 확보해 아무 문제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찬성했던 이탈리아와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지난해 임기를 마친 채 안보리를 떠난 반면 반대나 기권 의사를 밝힌 5개 나라 중에는 이집트 1개 나라만이 안보리 이사국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에는 코트디부아르와 적도기니,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 나라가 새롭게 안보리 이사국에 추가됐습니다. 이 중 적어도 4개 나라가 찬성 입장을 보여야 했지만 현 시점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쿠, 우다야, 레옹, 아돔, 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지난 3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가 안보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가 끝나고 문구 등의 합의가 이뤄지는 등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10일 회의 개최를 추진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인권회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E의 질문에 지난해 4월 18일 니키 헤일리 대사가 개최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 연설문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나 이란 혹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오늘 개최를 추진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것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국제사회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거 이번이 처음이죠?
예, 미국은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네.
표결을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요. 표결 결과 11개 나라가 찬성하고 반대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왔습니다.
네. 자, 올해는 9개 나라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거군요.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달라진 안보리의 이사국 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은 2년마다 교체되는데요.
네.
마침 올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안보리의 이런 상황은 유엔 총회에서 190여 개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서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하는 것과는 네네. 대비됩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지금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1년 넘게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인권 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류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가 이번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그런 관측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한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입니다.
네.
이 때문에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선적인 관심사는 비핵화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과 인권 상황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는 전혀 개선의 조짐이 없이 매우 암울합니다.
네.
북한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할 뿐 유엔 등 국제기구의 방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도 안보리 논의에 강하게 반대했죠.
예,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김성 유엔 대사 이름으로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14개 이사국에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 회의 개최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서한에서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논의는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부추기며 현 정세를 거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4년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4년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울러 유엔에서 가장 권한이 큰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인권 개선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방침은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 끝에 발표한 보고서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줄곧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예,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이지 인권 문제 논의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두 나라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매년 반대해왔습니다.
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외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최대 압박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백악관에서 최대 압박 작전 수립과 이행에 참여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당시 설정했던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Yes, so I think the concrete goal was to
네, 분명한 목적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북한에 더 큰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김정은이 계산을 바꿔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역량을 폐기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최대 압박 작전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평가하십니까?
You know, I don't think we have. I mean, certainly.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중단된 건 분명한 이득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우리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길에 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비핵화가 요원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대 압박의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 핵 역량을 제한하거나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마도 비핵화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들이 비핵화를 향한 실제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a lot of the steps that have been taken
그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그들에겐 값싼 것들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였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건 아닌지 지금 상황이 걱정됩니다. 북한은 일련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서로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대 압박이 침식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o some degree, China is probably slackening a bit.
도전은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압박 작전의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관계 변화도 도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일부 상반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핵포기 의지를 진지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다른 국가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So I don't, you know, I don't think the argument that we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등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인책이 비핵화를 이끌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지렛대를 약화시켜 비핵화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또 지금의 외교가 실패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남은 옵션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압박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협상 전략을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핵무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북한의 추가적 조치에 상응하는 약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 압박의 침식을 늦추고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대도 유지하자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워킹그룹을 가동한 것처럼 중국과도 제재 이행과 관련해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취할 수 있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미중 실무그룹 가동을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를 말하라는 건가요? 또 두 나라는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이 다른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생산적일지도 의문입니다.
Yeah, so I think, you know, there's a couple different ways that you could do this, right? I mean, you can hold it to different
네, 몇 가지 다양한 레벨로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제재 이행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서로의 의제와 우려 사항을 놓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의미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진행형인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또 중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사실 중국은 최대 압박 작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항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먼저 어떤 조치를 시작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 무슨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I think for starters, we'd have to look at
출발점으로 북한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와 관련 시설을 일부라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라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일부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란과 같은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북한이 합의한 특정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난 뒤에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재는 남겨놓고 말이죠. 또 이란의 경우처럼 만일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즉시 복구되도록 하는 이른바 스냅백 메커니즘을 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that I'm in the camp of this is not, you know, we should not be surprised by any of this.
물론 이런 보도가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우리가 김정은의 발언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되새겨 봅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켓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활동은 김 위원장의 이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움직임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약속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싱가포르 회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hat I would say is that we should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무회담에서 일정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합의하고 서명할 것을 먼저 실무협상에서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형태의 만남과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불과 몇 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각자가 넓은 의미에서 원하는 목표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것을 종이에 쓰고 또 각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의 순서와 배열 등을 논의하는 겁니다. 또 서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협상에서 논의한 뒤 로드맵이나 원칙과 목표를 담은 성명 등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문서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에는 핵시설 사찰 대상, 일정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에서 협상의 조건들,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합의가 어떤 형태가 될지 등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작전과 북핵 협상 전망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은 10일 남북한의 표정은 대조적인 인권 상황만큼이나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강조했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린이, 노인, 환경미화원, 교사, 학생, 여성, 장애인, 종교인, 엄마, 아빠, 우리 이웃,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인권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서양식과 전통 한국식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의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과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의 토대인 세계인권선언은 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이날 기념식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국인들이 나와 세계인권선언 30개항 중 주요 조항을 낭독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의 문항으로 희생되는 국민이 정말로 없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항쟁을 통해 쟁취하고 성장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인권이 무시되면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념식이 열린 대성당 밖에서는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질서만 유지한 채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정부의 대응에 시위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유엔 결의를 지지한 나라와 단체들을 거의 날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한 남북한의 인권 상황 때문에 10일 서울에서는 여러 곳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와 토론회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나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북한인권공로상 시상식과 토론회 축사에서 수많은 북한 내 인권 침해자들을 생각할 때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엔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기본 권리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포슨 소장은 그러면서 경제개발과 평화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근거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제를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Artic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denied or violated in North Korea, but in particular,
신앙의 자유 등 세계 인권 선언의 30개 조항 모두가 부인되거나 위반되는 게 북한 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인권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평화의 시기를 붙잡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종결과 책임 추궁 체계가 없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21세기에 냉전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독재 국가가 북한밖에 없다는 걸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정상 국가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1세기 문명국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국제인권보호법에 인한 책임을 져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화, 현대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Could we at least distribut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citizens of North Korea?
세계인권선언의 대전제 중 하나는 이 선언을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하도록 해 다시는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규명했는데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숄티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숄티 회장은 그러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계인권선언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김정은의 선전선동과 거짓을 뒷받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행사를 주최한 국회인권포럼과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북한의 모든 학교 교실에 게시하고 매주 낭독하게 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 모든 기관 내 배포와 비치 등을 요구하는 13개 조항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결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위원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집권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신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민족 모두의 인권과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에 관한 VOA 질문에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등의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민간단체들로부터 북한인권공로상을 공동수상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세계인권의 날에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VOA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말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김정은 답방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정은에게 올 때 꼭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요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광화문에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입니다.
유엔 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그다음에 전시전후 납북자, 그다음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카르 코리아는 이날 개최한 행사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자유를 위해 전 국민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주중 미주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이 화이 부회장 체포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차기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주중 대사를 초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서 9일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요,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브랜스테드 중국 미국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서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앞서서 캐나다 대사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인 8일에는요. 존 맥컬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도 초치해서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2차 심리는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정부가 심리를 앞두고 캐나다 대사와 미국 대사를 연달아 초치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까?
예, 멍 부회장은 이 화웨이가 이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업체를 동원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멍 부회장은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던 중에 경유지인 밴쿠버에서 지난 1일 체포됐고요. 미국은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화통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미국 얘기만 듣고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면서 캐나다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의 여파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해질지 모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열고 90일 동안 양국의 무역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하기로 극적 합의를 본 바 있는데요.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이 양국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협상단이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할 거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가요. 9일 CBS 방송에 Face the Nation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형사 범죄 문제로 자신이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는 전적으로 별개 문제라면서 선을 걷습니다. 또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도 보죠.
예, 중국 정부도 멍완저우 부회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구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미중 무역 협상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양국의 경제팀이 접촉과 협상에 박차를 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노력해서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화웨이 측에서는 멍완저우 부회장의 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화웨이 측은 멍 부회장이 최근 갑상선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면서 9일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네.
7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캐나다 법정은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이 보석 신청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10일 있을 2차 보석 심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이죠. 유럽사법재판소 EJC가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JC는 10일 판결문에서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 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 영국의 EU 잔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힘이 실리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에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영연방 스코틀랜드 의회가 일부 의원들이 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지 EJC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아,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EJC가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번복을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다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영국 의회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절차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달 영국과 유럽연합이 2년 넘는 길고 긴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영국 의회가 11일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합의문이 통과되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에서 순차적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노 딜, 그러니까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해야 하는데요. 이번 EJC의 판결로 영국 안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제실시 요구가 확산될 걸로 네. 전망됩니다.
영국 의회에서 이 합의문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표결에 붙여봐야 알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의회 비준을 하루 앞두고 EJC가 잔류파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의회 의결 표결을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그 문건들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새 회기에서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제럴드 네들러 의원이 9일 미국 CNN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네들러 의원은 7일 공개된 법원 문건에 나온 혐의들을 연방의회가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들러 의원이 언급한 혐의가 어떤 것입니까?
예, 네들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증언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네.
코언 씨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 명에게 지난 대선 직전에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그의 지시 아래 한 일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네들러 의원은 이런 행위가 분명하게 탄핵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에서는 뭐 탄핵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연방 법무부는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네들러 의원은 헌법에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연방의회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표결로 결정하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연방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회기에서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 하원에서는 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네.
상원은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에 공화당이 53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 지난 주말 내내 그 사법당국이 지난 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뉴욕 검찰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연방법원에 몇몇 문건을 제출했는데요.
네.
하나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대한 형량 권고 메모로 특별검사 측과 뉴욕 검찰이 별도로 제출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특검이 제출한 문건으로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의 관련 문건이었습니다.
네. 두 건 모두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먼저 코언 변호사 관련 문건을 보면은요, 뉴욕 검찰은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자, 코언 씨 몇 가지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이미 유죄를 시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세금 사기와 대출 사기 그리고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요. 최근에는 연방의회에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코언 씨 측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징역형 선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법당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군요.
예, 이 뉴욕 검찰은 코언 씨가 유죄를 인정한 뒤에 뉴욕 검찰과 뮬러 특검 수사에 협조하긴 했지만
예.
형을 대폭 줄여줄 정도는 아니고 그가 저지른 죄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뮬러 특검도 이날 법원에 코언 씨 관련 메모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특검 측은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욕 검찰보다 코언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했고요. 연방의회 위증 관련 형량이 뉴욕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형량에 합산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뉴욕 검찰은 징역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을 권고했고요. 코언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입니다.
네. 특검 측은 최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징역형 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는데요. 특검은 플린 전 보좌관이 수사에 잘 협조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최근 네.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폴 매너포트 씨 관련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인데요. 특검은 매너포트 씨가 이 플리바게닝, 즉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특히 기존 진술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백악관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특검 측에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 영하 4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용현 지역에 오후 한때 눈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3도. 사리원은 아침에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눈 예보 있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EU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오늘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철회 결정은 EU 회원국 승인 없이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영국이 브렉시트 과정을 중단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영국은 아무런 조건의 변화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브렉시트를 철회한 후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EU의 관련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영국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찬반 표결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사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후임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 비서실장 선임을 위해 정말 대단한 인물 몇몇을 면접 보는 과정에 있다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이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어스 실장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젠다와 함께할 굉장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에이어스 씨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에이어스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말 정부를 떠날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불만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웨이 측은 어제 캐나다 법원에 멍 부회장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면서 치료를 위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7일 밴쿠버 법정에서 열린 첫 보석 심리에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세 조기 인하 시행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 계획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벤자민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LC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시위대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지팡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돼 대규모로 확산하자 최근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부유세 부활과 거주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오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일부 지역에 강력한 눈 폭풍으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고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지에서 어제 30에서 60cm의 눈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는 눈 폭풍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샬롯에서는 어제 항공기 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주민 30만 명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